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청지기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인데 본문은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절반만, 앞부분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앞부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주인이 되겠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들을 계속 보시면 청지기 비유 때도 그랬고요. 열처녀 비유 때도 그랬고, 주인이나 신랑이 오기는 온다고 했는데 근데 굉장히 더디게 옵니다. 그냥 보통 더디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늦게 오나 싶을 만큼 아주 더디게 와요. 지금도 먼 타국에 가죠. 다른 나라에 갑니다. 옆 동네에 가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고 있는 거니까 금방 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해 말씀하시는 것, 또 종말과 관련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온다,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 비유들을 보시면 거의 빠짐없이 더디게 온다, 아주 더디게 온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설마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종들이 있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각각 무언가를 받기는 받는데 이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비유 자체가, 비유를 너무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종들이 앞으라는 모든 것들은 선천적으로 자기가 원래 갖고 태어난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주인이 맡겨준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에 보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각각의 종들이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각각 다른 분량들로 이 달란트를 받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능이 말 그대로 달란트예요. 재능대로 각각 능력이 다르고 각각 태어난 모습이 다르고 각각 잘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겠죠. 여하튼 각각의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이제 늘 계산을 하는데, 달란트, 여기서 보면 금 다섯 달란트 이렇게 돼 있는데, 달란트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보통 한 6천 데나리온, 어떤 분은 8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면 한 사람의 16년이나 17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자기가 벌은 모든 돈을 모으면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받을 연봉을 몽땅 모은 정도. 두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 35년쯤 연봉을 모은 거. 한 달란트는 한 16년, 17년쯤 연봉 모은 게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적은 돈을 맡기고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들을 다 맡기고 갔습니다. 다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면 각각 다르게 맡겼죠. 공평하게 맡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수준으로 이렇게 맡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과 재림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면 종말에는 재림 때는 여러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 것이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고 막 난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래서 사실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숨이 턱턱 막혀서 도무지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인가? 이런 지경이 현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아주 중요한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할 때에 또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마음을 가질 때는 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를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다 이렇게 쑤셔박아 놓았느냐. 나한테 뭔가를 좀 줘야 내가 뭘 할 텐데 나는 받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지금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하게 시작합니다.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모든 부분이 고통에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게 있다. 네 것 말고 주님의 것으로 맡겨주신 게 있다. 이렇게 비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두시고 혼자 이제 승천을 해가셨죠. 제자들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승천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비유니까 달란트는 돈의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돈을 맡겨놨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제자들한테 돈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권력을 주시거나 학벌을 주시거나 사회적 신분 상승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더 주셨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막 근육장이 되고 몸이 튼튼해져서 죽도록 일해도 멀쩡한 그런 사람은 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돈을 주시려나? 또 우리가 학벌 중심 사회에서 사니까 좋은 학벌을 주시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건 뭘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달란트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건 뭘 맡겨주셨을까요? 뭘 주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만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 양떼를 치라. 그래서 양떼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고 가셨지 예수님께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주님이 주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맡겨주시고 가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사역을 하거나 삶을 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열에 해당하는 혹은 다섯에 해당하는 양떼나 교회를 맡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둘에 해당하는 교회나 양떼를 맡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의 분량만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수준 차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갔던 시간과 분량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각각 달랐습니다. 가서 증거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도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맡아서 섬겼던 교회들도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는 어찌 보면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때때로 주님께서 돈도 맡겨주시고 권력도 맡겨주시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정리라고 뒤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숨도 쉬기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게 도대체 나를 왜 이런 데서 쑤셔박아 놨나 싶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기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것을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주님이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16절에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갑니다.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수완도 좋았나 봐요. 다섯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갑절을 남겼잖아요. 17절에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가차에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대. 두 달란트 받은 분도 똑같이 가서 두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좀 각각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이 관심을 둬야 되는 건 18절 한 달란트 받은 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팠어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든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길 일이 생겼어요. 현찰이. 여러분 현찰 20억이 생겼는데 그걸 몰래 두고 써야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도 땅 파야 됩니다. 은행에 못 맡기잖아요. 은행에 못 맡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들고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가서 땅 파고 거기다 현찰 20억 쑤셔놓고 잘 파묻어 놓은 다음에 조금씩 뺐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예전에도 보면 야 이걸 멍청하게 땅 파고 했을까 싶지만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현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 받은 분이 이게 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 17년 그냥 대충 잡아서 20년치 연봉이라고 치면 이걸 다 현찰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 가서 땅 파고 감춰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땅 파고서 감춰두고 이 달란트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나중에 주인이 올 때까지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달란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았을 겁니다. 달란트와 관련된 건 열심히 일을 해봤자 자기 소유가 안 되고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야. 이러고 나서 아마 이분은 가서 자기 돈을 불리는 거, 자기 재산을 불리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게으른 사람, 먹고 노는 사람, 멍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만 그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이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판판이 먹고 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도 보면 앞에 있던 비유와 똑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 비유가 있었죠. 그 청지기 비유에서는 주인이 맡겨둔 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먹여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명은 슬기 있게, 다섯 명은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을 하죠.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것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가서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조건을 받아도 그 조건 속에서 정반대로 두 가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그 결국 그 선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열심히 사역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인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던 청지기 비유와 다른 점이죠. 청지기 비유는 주인이 내가 써야 할 목도 나에게 주고 내 이웃이 써야 할 목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네 게 아니니까 네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과는 달라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주기는 했는데 그건 주인의 것이어서 조금 있으면 주인이 와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주인의 것을 불려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고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비유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먹고 놀았던 놈은 없었을까? 왜 보면 많이 받은 놈은 다 열심히 일하고 조금 받은 놈은 가서 이거 숨겨놓고 있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먹고 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조금 받았기 때문에 먹고 노는 게 아니고 그거 충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을 놈을 살려주어도 죄지으러 열심히 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처럼 그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좀 삐딱해서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는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데 네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다 자기가 받을 거를 알아요. 알아서 가서 뭐 일을 하든 숨기든 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자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주님은 저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겨두신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뭘 맡겨주시고 뭘 부탁한 걸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네 번째 부류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은 아예 그건 취급도 안 했어요. 비유에서 취급도 안 했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게 좀 세상을 살다 보니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받은 게 없어요.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를 합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주라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이거지. 그걸 내가 잘 깨닫고 열심히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잘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자꾸자꾸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이래요. 자꾸자꾸 깨달아서 처음에는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내가 두 달란트 받았었구나. 그리고 조금 더 하다 보면 내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자꾸자꾸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다가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구나.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두 달란트 받았구나.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내가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만큼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잘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또 사역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것인데 우리가 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리고 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로 인하여 혹은 내가 욕심부리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당장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달란트들을 받은 주님의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결국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